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회원이 돼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좀 참여해야 되겠다. 뭐 여러 종류의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 교회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분들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쉬운 말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저를 좀 다 집중을 해서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무슨 고상한 삶이 있고 음악이 좋고 사람들이 좋고 뭐 먹는 게 좋고 모든 것들이 좋아, 이건 다 차후의 문제고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 목표가 있는 거고 공부를 하면 공부에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1차적인 목표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것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save라고 하는 그런 단어, 영어로 또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사,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어디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위기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야구를 하다 보면 구원투수가 나오잖아요. 구원투수가 언제 나옵니까? 꼭 위기를 당하면 구원투수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야구에서도 구원투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투수가 바뀌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투수로 낼 때 우리가 그 투수를 구원투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냐? 온 인류, 모든 인간이 당하고 있는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목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핵심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인간의 공통 위기는 뭐냐? 죄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위험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위기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는 그 일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 일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 예수란 뜻이 뭐예요? 이는 그 사람, 그 예수라고 한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예수님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구원, 구원, 구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원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극단 사례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목사가 시간을 내서 한 시간 내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말 그대로 0입니다. 0%. 0%. 이거 극단적인 사례예요. 이거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목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떠나서 다른 데 가야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 교회에 오는 1차적인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데 평생 구원이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는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찾아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극단이 있어요. 이 극단은 성경과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오직 구원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냥 모든 게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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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도 구원,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 어디를 펴도 다 구원. 그래서 구원으로 모든 걸 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이와 같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극단적인 관점보다는 이게 나은 거예요. 그래도 일단 구원은 받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미저러블해집니다. 삶이 불행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구원으로만 풀려고 하면 모든 삶이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 맞아요. 근데 그 일은 시작에 불과하지. 그 시작을 전체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의 삶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100% 모든 걸 다 구원으로만 푸는 거 이것도 극단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구원받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구원과 성화가 균형 있게 여러분에게 선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약 20% 정도 구원, 80% 정도 성화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 100% 매일같이 구원설교를 하면 지겨워서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동네방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그 증거가 결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만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남이 봐도 아,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3분의 1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정의를 내리고 오늘 설교의 3분의 2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공통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공통적인 증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면 돼요. 10개고 제가 이렇게 증거를 드리면 그중에 나는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럼 이건 말로만 구원받은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50%, 60%. 우리 일반 학교에 가도 60점은 맞아야 D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적이 D. 그렇죠. 60점 밑으로 가면 F거든요. 그리고 오늘 10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말씀드리면 그래도 6개 정도는 이게 내 삶에서 내가 판단을 해봐도 이게 나타나야 일단 D는 맞는 거 아니에요. D.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오늘 10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기억을 좀 해 두셨다가 그래도 한 6개 정도는 내가 여기에 좀 내가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면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노트를 내일 올릴 테니까 그런 거 보시고 내가 이거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니 내가 60점은 넘냐 60점은 넘냐 한번 이렇게 좀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자라날 우리 손자들 손녀들도 있고 한데 이 아이들에게도 60점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D학점은 맞아야 통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뭐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어떻게 감별하겠어요. 다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구원의 의미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 증거들 이렇게 이제 잡고 한 15분 정도 구원이 뭔가 설명을 하고 한 30분 정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거 이게 안 나타나게 될 때 나타나는 불행한 일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구원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못 드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구원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그거하고 그냥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음 좀 이렇게 푹 놓으시고 구원이 뭔가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고 괜찮아요. 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목사가 아주 쉽게 이거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아주 쉽게 얘기했으니까 목사가 그걸 풀어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구원이 뭔가를 설명을 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으면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는 모르긴 해도 뭐 10번 이상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너무 익숙해서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익숙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익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엄격하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한 600여 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구분해서 그걸 지켰는데 그 지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엄격하게 그 600여 가지를 조목조목 다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엄격하게 유대계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선생이고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 70명의 장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회가 있는데 아마 그 공회의 멤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많은 지위를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또 학식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니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 랍비로, 유대교 치리자로 지금까지 생활하며 많은 것들을 보고 구약성경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지금까지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는 그런 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내 지식과 모든 판단을 동원해서 살펴보건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내가 확실히 압니다 하고 이제 이 랍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또 그 사람이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렇죠? 아, 그러냐? 뭐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짜고짜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무슨 이유로 오신 줄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모든 사정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인사고 뭐고 그런 거 다 패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원하는 이 니고데모,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 원하는 그 니고데모,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정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모르긴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유대인들의 이제 교육을 받고 유대인들의 치리자가 되고 뭐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가 되고 이랬으면은 적어도 50년 정도는 아마 종교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거에 아주 무지하다는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늙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이 많이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한 50은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육신적인 대담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지금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얼마나 육신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종교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든 아무리 종교심이 강하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이런 대답뿐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한번 다시 나와야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다짜고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Verily, Verily라고 하는 Truly, Truly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얘기할 때는 너무나 강력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고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 물과 함께 양수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물속에서 사람이 한번 나오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게서 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다시 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 육적으로 한번 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니고데모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하는 거 여기에 놀라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유명한 이야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어로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born again. born again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다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 그리스 말로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 하늘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 저 밑에 있는 땅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땅 아래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저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유산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곳에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윙 바람 소리가 들어요, 돌려요. 근데 사실 그 바람이 저 시베리아에서 왔는지 그렇지 저쪽 남쪽에 어디서 왔는지 그건 모릅니다. 다만 뭐를 알 수 있어요? 효과는 알 수 있는데 어디에서 왔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이 뭐냐?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본인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태어난 일은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래서 가능하게 되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시면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김수환 추기경 같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느냐?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기도를 가야 되겠다. 산기도. 뒤로 넘어져야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헌금하면 그렇죠? 빠지지 않고 헌금하면 그러면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성령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born again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단 세 구절밖에 없어요. 세 구절. 그 한 구절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3장에 지금 나와 있고 3장에 두 구절, 3장 3절에 한번 나와 있고 7절에 한번 나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다시. 자,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시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기도 다니고 뭐 오순절 집회 가고 감정을 뜨겁게 하고 북을 치고 장구 치고 이런 거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죽어있던 영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 영을 깨워서 살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무조건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일이 분명하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복음에는 죄가 뭔지, 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사람 가운데 그 해결책이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람이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자기 위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이 제거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이 복음의 소식, 또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에게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의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려 영접하는 그 일이 분명하게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침례를 주셔서 성령님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푹 집어넣으셔서 성령 침례를 받게 하시고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발생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거를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과 함께, 그렇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체를 지식을, 여러분, 지식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신 내 주와 구원자가 되셔야, 그래야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있어야 인격체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지성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죄가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지성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성이 작용을 해서 맨 끝에 어떻게 내 의지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believe, 내가 믿겠습니다, 맞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일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성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런 구원받는 일이 생기면은 그럼 사람이 감성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떤 경우는 울기도 하고, 그렇죠, 콧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없어도, 그렇죠, 지성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의지까지 끌고 가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들어오십시오 하고 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일, 그 일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물 흘려도 되고 안 흘려도 되고 눈물을 흘려도 되고 안 흘려도 되고 막 펄펄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가서 내 개인의 구원자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왕국에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왕국에서 누구나 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나면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왕국에 마귀의 시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다 마귀의 왕국에 마귀의 시민으로 태어나서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왕국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왕국에 베이비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80된 사람도 하나님의 왕국에 베이비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나이가 60인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이가 10살인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베이비로 태어나는 거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되죠? 다 새것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창조라고 하는 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 안에 옛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집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옛 사람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삶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러냐?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매일같이 싸우니까.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져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새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생겨나는 거다. 세 번째는 나무로 표현하면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이 붙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뿌리가 있고 이게 접 붙여져서 가지가 있으면 이 가지가 영양분을 뿌리에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나무 여기에 달린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에는 마귀라고 하는 그런 나무에 저와 여러분이 붙어있던 가지였어요. 영양분이 다 어디서 오냐?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게서 오는 그런 영양분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딱 잘라갖고 그래서 어디다 갖다 붙였냐?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여놓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모든 영양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구원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접붙여져서 예수님께로 접붙여져서 모든 삶의 영양분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부터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통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시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을 갖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분의 작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공통적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도, 심지어 사람이 보기에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날짜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날을 내가 몇 월 며칠이다 이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선한 행위가 있는데 이게 나타나야 진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와 같은 공통적인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아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필연적인 숙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숙명은 뭐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평생 아기로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하나님에게도 골치가 아픈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태어는 났는데 아기로 평생 지내면 하나님도 아주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애는 어떤 숙명을 가지고 태어나냐? 자라나야 될 숙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젖이 필요한 거예요. 젖, 밀크가 필요한 거예요. 밀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밀크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루라도 아니면 뭐 한 번이 하루에 뭐 열 번쯤 젖을 줘야 되는데 제 시간에 주지 않으면 어때요?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심히 사랑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외우고 이 말씀, 그렇죠? 이것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증표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타나야 되냐? 필사적으로. 여러분 아기가 젖주지 않아 봐요. 어떻게 필사적으로 울지 않아요? 필사적으로 우는 그와 같은 일이 아기에게 나타나듯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그렇죠, 이 말씀을 듣거나 이 말씀을 외우거나 이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성경책을 갖고 와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툴툴 털어갖고 먼지 이렇게 털고 이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요새 이제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올 때는 이게 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아기다 이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경 말씀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다 이러면 30번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년이 됐으면 적어도 50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예. 그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뭐 예의 아닙니까? 예의. 하나님께 대한 예의에다가 필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을 못 읽는다. 이건 좀 뭔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된다.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없는데 나 구원받았다 얘기하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안 생겨요. 자, 두 번째, 아이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 같은 또래 아이들하고 노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또래 아이들, 거기서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면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요? 교회잖아요. 교회 오는 걸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그냥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거는 뭐 뭘 해라 말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 가기를 싫어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가는 걸 싫어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아침에 교회 가는 일이 즐겁습니까? 이 일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주일이 오는 거, 그게 손꼽아 기다려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뭐 말씀도 듣고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하다가 이 안에만 탁 들어오면은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울려 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자연적으로 그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증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부터 이제 나오는 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입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입맛이 달라지게 돼요. 구원 받으면 입맛이 달라지게 된다. 이전에는 마귀의 것들, 세상의 것들,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여기에 입맛이 가서, 여기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입맛에 좋아요. 이게 참 그게 달고. 그렇죠? 그런 영양분을 찾아 다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에 입맛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 그게 더 달고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세 번째 증표는 입맛. 입맛이 뭐냐?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욕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증표. 옛날에 세상 에서 사람들 좋아하던 이런 모든 거, 이 좋아하던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더 내게 더 욕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연히 변하게 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가지가 이 마귀의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서 예수님이란 나무에게 가지가 접붙여졌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욕구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항상 놀러 가기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 욕구가 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주일에 아이들 다 데리고 온 가족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렇죠? 이게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다 뭐 헌금하는 걸 보면 막 저 사람들 뭐하냐 그러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욕구가 변해서 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욕구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중요한 그런 큰 일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나의 기쁨을 위한 건가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는 증표는 뭐냐? 욕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욕구가 달라져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눈이 달라져요. 눈.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좌익에서 우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건 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옳은 거, right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과학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어느 정도로 눈이 달라지냐. 지금까지는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눈을 가졌는데 보이지 않은 세상에 대한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생겨야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몸을, 이게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은 영어로 마인드예요. 마인드. 옛날엔 내 생각으로 살았어요. 마귀 생각으로 살았어요. 세상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게 뭐냐면 의지적인 거예요. 생각은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꾸준히 읽으면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생각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의지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30년 동안 고생하던 이 노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 노름 죄를 제가 완전히 청산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의지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던 노름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겨야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은 영어로 heart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마인드는 생각은 의지적인 거고 그 다음에 heart,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이라는 건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렇죠? 이렇게 감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음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나도 가능한 한 하나님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을 가능한 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큼 미워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도 마찬가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그렇죠? 생각이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입이 변하게 됩니다. 입이 변하게 돼요.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입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말 하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징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음행, 음담, 패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입에 조차 올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 막 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와 같은 현상이 성령님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귀가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귀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해 줬잖아요. 여러분 한번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 듣질 못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교회에다가 말씀하잖아요. 예, 성령님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들을 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 귀가 바뀌어서 꼭 들어야 될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바뀌냐?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바뀌게 됩니다. 손과 발이 뭐 하는 거냐? 실제 나가서 행동을 하고, 그죠? 뭔가 일을 하는 게 손과 발이잖아요.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야 할 때, 가지 않아야 할 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 이게 이 손과 발이 바뀌어서 하지 않아야 할 일 안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때 안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열 번째는 가족과 친구가 바뀌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가 바뀌게 돼요. 이제 구원 받으면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친지가 되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옆에 한번 이분들이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진짜 친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성령님 안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니까 한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한 가정, 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그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그런 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계속 비방하고 그러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정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가면 갈수록 부부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구원받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1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느냐, 교회 오는 걸 좋아하느냐, 욕구가 좀 달라졌냐, 눈이 바뀌었냐, 그렇죠? 생각이 좀 바뀌었냐, 마음이 바뀌었냐, 입이 변했냐, 귀가 변했냐, 손과 발이 변했냐, 가족관계가 변했냐,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변화가 생겼느냐. 한 11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6개, 7개 정도는 오케이, 변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내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봤을 때 아니면 자식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엄마, 그죠? 내 남편과 내 아내는 그래도 한 7개 정도는 다 바뀌었네. 그죠?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 뭐 11개 다 바뀌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내가 판단하면. 그렇잖아요. 뭐 저도 보면 100점인데 내가 판단하면. 근데 제 아내가 봤을 때, 그건 문제인 거예요. 아내가 봤을 때, 예, 아내가 봤을 때 70점 이상은, 60점 이상은 나와야 그래도 하나님도 보실 때 60점은 주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날이 가도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날이 가도 긍정적인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받지 못한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또 하나 심각한 것은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어떻게 탈출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 받은 이 사람들이 가서 누려야 할 복이 어디 있냐?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다 죽었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가 됐는데 믿음과 복음이 함께 결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40년 내내 불평만, 구원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40년 내내 불평만 하다가 시체로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나오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가서 복음이 뭔지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복음이 뭐다? 죄가 뭐고 죄인이 뭐고 그 죄의 해결책이 뭐고 왜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렇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약 정리를 한번 내 말로다가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아느냐, 구원이 뭔지 정확히 아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는, 오늘 교제하러 내려가시거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교제 나누시면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적어도 보시고 이런 생활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입맛이 변화가 돼야 돼요. 입맛이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눈과 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적어도 60% 이상은 나타나야 그래야 D학점은 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가서 솔직하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비춰지냐. 이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비춰지냐.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뭐라 그래,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체크를 하고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변화가 없으면 구약시대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런 이스라엘처럼 복음의 선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미저러블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랑침례교회 오면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그래도 적어도 오면 구원받아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아서 좋은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 간의 이왕이면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교회를 하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본인을 낮추지 않고 나는 너보다 높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구원의 의미, 구원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아마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얘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정말 내가 구원을 아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